자,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라기 강의에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과 말라기 2장 초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시대의 배경은 두주 연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라기 시대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것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영성의 실종입니다. 첫 번째 영성의 실종, 오늘까지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살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이 실종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는 두 번째 현상은 삶에서의 각자 도생,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영성의 실종, 삶에서의 각자 도생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영성 실종에서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서의 하나가 바로 예배의 문제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결론쯤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충만한 예배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또한번 다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서는 우리의 결단, 또 공동체로 함께 서는 이 예배의 결단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문제는 예배였어요. 예를 들어서 나가긴 나가는데 대표적으로 말라기 시대 때 드러났던 예배에서의 문제의 현상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재물이 아까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로 나아갈 때 버려도 될 것만 일부러 골라서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사람들과 거래가 되지 않을 것들로 하나님 앞에 쓰고 남은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쓰고 남은 시간 가서 예배드려 드릴게. 뭐 이렇게 되고 만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냐면 이제 성전문 닫자. 성전문 닫자. 마음이 함께하지 않고 영과 진리가 함께하지 않는 이 예배 더 이상 받기 힘들다. 마음에서 먼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아주 무섭고도 통렬한 결과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등장했던 1장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문 닫자고 하는 이 말라기서 1장 10절이 성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구절 같아요. 이제 성전문 닫자, 교회 그만하자. 교회 폐업이 아니라 뭘까요? 교회 폐쇄하자는 주님의 이 음성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들립니다. 그죠?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당문 닫았었어요. 예배당문 닫아서 여기에 몇 달이고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시고 여러분들 영상으로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하시던 중간에도 저는 목사니까 매일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성전을 지키는데 뭐 휑하니 사람이 있지 않으니까 하는 모습을 보고는 우리 교회뿐만이었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러던 중에 가만히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왜 하나님이 예배당문을 닫으셨을까?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된 거예요. 마치 말라기 1장 10절에 이 말씀이 2023년, 2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되돌아보면은 말라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고 보지 못하셨던 그 제사와 예배의 문제 때문에 예배당문 닫자고 말씀하셨던 이 1장 10절의 구절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게 된다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인가 더불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예배당문 닫게 하신 것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어떤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경고이고 또 심판이었을 수도 있겠구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고 마음에서 멀어진 예배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분노한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좀 적나라한 모습으로 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이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좀 민망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거 뭡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똥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똥입니다. 그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르시겠대,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고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희생제물의 똥을,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바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병든 것, 눈먼 것, 버려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른다는 그 똥은 바로 그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눈 감긴 것, 그렇게 드린 희생제물에게서 나온 똥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일 견디기 힘들고 마음 아픈 것은 진심 없는 예배, 삶이 실종된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다 바르겠다는 다소간 우리 입장에서는 고약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마음이 멀고 너무 예배에서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 시대. 예배의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제가 이번에 잘잘못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축구대표팀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축구에 관심 없는 분들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대표팀의 완전 초 A급 에이스 두 명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고 누가 더 잘못이다, 누가 덜 잘못이다 이런 논쟁이 막 주고받아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와중에 몰랐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선수의 그 플레이 스타일을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게 뛰는 플레이어가 한 명 있어요. 그 선수가 누구냐면 현재 지금 독일 마인츠라고 하는 구단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꽤 고참급이 됐습니다. 근데 플레이가 성실했어요. 늘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뭐 개인기도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굉장히 성실한 플레이를 했던 선수인데 이번에 기사를 쭉 따라가면서 읽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매일매일 큐티 노트를 작성하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 노트를 써요. 그 선수가 가끔 이제 웹신문에 이제 그 축구 일기도 쓰는 것을 봤을 때, 글을 잘 써요. 생각보다 글을 잘 써요. 이 운동선수를 비하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글을 굉장히 잘 써요. 따뜻한 글을 논리 있게 잘 쓰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글을 쓰는 게. 게다가 요즘 스마트폰 시대에 사람들이 듣는 것도 10분 집중하기 힘든데, 뭔가 글을 쓴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친구 매일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 친구. 와, 그 큐티 노트 뭐 아셨던 분은 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큐티 노트를 손으로 써가면서 오늘의 구절, 오늘 묵상한 것, 오늘 나에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길진 않지만 매일매일 손으로 글을 작성했던 거예요. 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리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함이 그 가운데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더가면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개인으로 어떻게 교제할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있을 때 그때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십니다. 그 입성은 아마도 우리 주님의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주님께서는 잡히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장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주님의 인기가 이제 절정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마치 왕이 입성하듯이 개선장군이 입성하듯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고 겉옷을 막 이렇게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환호를 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만 노래 아닌 노래를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환호하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점점 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가까이 가시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마 가까이 도착하셨을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 한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세요. 성경을 보면은 주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주님께서 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도착하셨을 즈음에 백성들과 주님의 눈에 예루살렘 성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세요. 근데 거기 헬라 말을 보면은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그냥 흐느껴서 숨 죽여서 흘리셨던 눈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펑펑 흘리셨던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곧 한 3, 40년 뒤에 이 예루살렘 성은요, 정확히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AD 70년경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때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있었대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기록하고 있고 끔찍한 상황들을 주님께서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뭔가 평화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직후에 어디로 가시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로마의 관리들이 있는 총독의 본부로 주님께서 들어가셨나요?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가신 거예요, 교회로. 성전으로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뭘 하셨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6절을 좀 띄워져 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네, 우리 주님의 통렬한 한마디가 뭐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지금 강도의 소굴이 어디라는 거에 놀랍게도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하고 있었던 것을 문제 삼았던 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장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명절 즈음이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제사를 돕기 위하여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파는 상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죠?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 로마 때문에? 정치를 잘못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때문이었어요. 교회 때문이었어요.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 나라가 큰일 났다. 지금 뭐 게다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이제 한 달 반쯤 뒤에는 또 우리 투표를 하잖아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이게 남녀노소 할 것 없고 또 직분 할 것 없이 이 정치에 과몰입하는 경향이 우리나라 백성들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막 정치에 과몰입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과몰입하냐면 여기가 도키도키오적이야. 이 당을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정치가 잘못한 건 문제죠. 잘해야 됩니다. 국가가 부패하지 말아야 되고요. 지도자들은 청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복음서를 살펴보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그런 식의 메시지가 아니었었어요. 맞죠? 그 어디에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누가복음 19장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만약에 로마가 악마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물리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시고는 곧바로 성전으로 교회로 들어가세요. 교회로 들어가세요.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요? 무엇 때문에요?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였대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교회였대요.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결해보면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였던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주님과의 교제를 잃고도 너무나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겁니다. 말라기 시대처럼. 그죠? 진심 없는 예배,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 그죠? 좋은 의미에서의 습관적인 예배인데 무너져버리는 그 개인의 경건의 생활과 공동체의 예배가 그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도시 한가운데는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거는 정확한 지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공식과도 같습니다. 개인으로든 공동체로든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 공식 중에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그냥 공식이에요. 예배의 외적인 형식이 강화되는 것은 우리가 살 길이 아니에요. 살 길이 아닙니다. 공식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에서 개인의 경건이 무너지면 모든 것에서 무너집니다. 말씀과 내가 접촉하는 일, 말씀에 내가 노출되는 일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부터 하나둘씩 야금야금 인생은 전부 다 때마다가 점점 더 무너가지듯이 무너가져 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은요, 굉장히 예배가 어려워요. 주로 예배 인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의 경건을 이어가는 일이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두 배, 열 배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제 뒤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과의 교제로 나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역할로 부름받은 저는 늘 마이크 앞에 서서 조명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받으면서 소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늘 부담되는 일이고 내가 주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중에서 들을 때는 잘 듣지 못하는 경우들도 목사님들의 모임 가잖아요.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 느낌에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90%는 설교자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너랑 나랑 또이또이인데 네가 설교하고 있어? 너무 끔찍한 모습이에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들으신다고 저 개인으로도 이득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신 일이. 한 해 동안 예배만이 우리에게 살 길인 것을 알고 무너져가는 한 도시의 중심에는 기도를 잃고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가 있더라는 사실, 이 엄중한 사실 앞에 다시 서서 우리 주님 앞에 한 해 동안 열심히 예배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시고 개인의 경건을 잃지 않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본문이 여기서 끝난다면 소망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시는데요. 자, 볼까요? 4절로 가보시면 자, 4절 말라기의 이제 핵심 중에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알기 힘든 이야기 한 가지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고 이 심판을 너희에게, 이 어려움을 너희에게 내렸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언급하신 것일까? 그죠? 자, 일단은 여러 관점에서 좀 우리가 살펴야 될 텐데, 자, 1장과 2장을 보면, 1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6절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아, 지난주에 말씀도 제가 시간에 부족해서 언급하지 못했죠. 아, 이 말씀도 사실은 먼저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말씀인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2장 1절도 보실까요? 오늘 본문도 사실상 1차적으로 누구에게 준 겁니까? 제사장들에게. 지금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가지고 온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1차적으로 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상기시킨 것에서도 그렇고 지금 제사장들을 먼저 지적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말라기 시대 때도 제사장들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물으셨고 말씀을 주셨듯이 결국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목회자들에게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탄탄한 신학적인 기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학의 왜곡, 신학의 부실은요 지금 당장에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아유, 담임 목사님이 좀 이렇게 돼야지, 아우, 경영을 잘하셔야지, 재미있으셔야지, 막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의 실종, 신학의 부실은요, 지금 당장 오늘 내일 1년, 2년 정도로 표가 나지는 않아요. 않을 수 있습니다. 서서히 균열을 가지고 오는데, 근데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아, 돌이킬 수 없는 건 없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 너무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평생 공부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책무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거쳐가는 많은 목회자님들이 계시죠. 저는 말하기를 우리 종암제일교회 그늘 아래에 있는 목회자님들 또 여기를 어쨌든 몇 년이고 함께하기 하실 이제 목사님들이 있으시게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그들이 또 어느 곳으로 다시 파송되어져서 가게 되든지 간에 잘 배우고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목회자들로 준비되어지는 꿈을 저는 꿉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처럼 잘 그들을 환대하여 주듯이 잘 환대하여 주시고 잘 자라갈 수 있는 환경. 아이 뭐 몇 년 안 했을 분들이니까 아유 뭐 써먹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은 없겠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 섬겼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한번 오셨죠. 안태윤 목사님 키 작은, 키가 굉장히 작으신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그분은 저한테는 작은 거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가 멀리 계시지만 가끔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분이신데 저와 교단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학 시절이 사실은 넉넉해서 갔던 건 아니기 때문에 늘 쪼들리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고 또 그 교회를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제가 부교역자로 한 4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때였고요. 그때 제가 첫째 아이 돌 때 정도 좀 지나서 그 교회 이제 부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셨지만 뭐 그 이민 교회의 담임 목사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안정되지가 않았거든요. 굉장히 본인도 힘드셨을 텐데 참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분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큰 은혜이셨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주신 건 없습니다. 뭔가 크게 뭔가를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 그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하진 않지만 큰 그늘이 되어주셨고 그 교회 성도님들의 그 저를 향한 환대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게다가 제 아내가 거기서 또 둘째 임신했죠. 둘째 낳죠. 우리 막내 할인이 거기서 임신해서 배가 불러서 왔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님의 그 그늘과 우리 성도님들의 환대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쯤 정도 돼가지고는 지난 4년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제 성격에 제가 알랑방구 이런 걸 잘 못하는데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식사하던 자리에서 슬쩍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보살펴 주셨다고 사역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셨다고 너무 고맙다고 제가 감사의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한테 감사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잘 계시다가 나중에 한국교회 가서 열심히 그 받은 만큼의 것들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슴에 와서 저는 팍팍 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 교회가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을 섬기는 굉장히 중대한 이유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차세대 목회자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일을 우리가 뭔가를 막 제공함으로써 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이것은 당장에는 별 이상 없어 보이나 한 세대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대한 선물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치명적인 결과로 남게 될 수도 있어요. 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 목회자를 키우고 선교사를 키우고 다음 세대 말씀의 정도를 준비시키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하는 것을 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이길래 이 엄중한 순간에 이것을 언급하신 것일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해석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 어디에도 레위인과 언약을 체결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특정 레위인과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2장 이제 5절 이하에 레위와 세운 언약의 원형이 되는 사건을 흔히 비느하스의 사건과 그와 맺은 언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22장부터 시작되어진 발락과 발람 이야기와 더불어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마침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마다 읽었던 또 우리 레몬티 바이블로 읽었던 성경 본문 중 하나예요. 읽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자, 발락 선지자가 모압 왕 발람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정보를 드디어 이제 슬금슬금 흘립니다. 처음에는 선지자가 거절을 하죠. 거절을 했으면 모압 왕 발람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됐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슬금슬금 자신의 자리를 열어서 모압 왕 발람을 끌어들이고 양보를 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에 관한 취약한 정보를 모압 왕 발람에게 쓱 내밉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행 사건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영적인 음행이었어요. 그들의 종교도 받아들이는 사건이었고 이것을 성경은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고 하면서 바알 종교에 그들이 귀의했던 것으로 성경 통렬하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어떤 심판이 내리죠? 전염병이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던 한 중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을 자신의 진영 안으로 끌어다 드립니다. 아예 진영 안으로 가지고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자신의 집 안으로 지금을 말하는 교회 안에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 안에. 버젓이. 이것은 그 시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나서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결 처단합니다. 그제서야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자,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자, 올려줘 보실까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자, 13절 다 같이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예. 이 11절부터 13절까지가 직접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은 아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비느하스와의 언약을 평화의 언약 혹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모세 때도 이 사건 비슷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죠. 출애굽 초기에 모세가 한 산 위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자신의 편에 선 레위인들을 불러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반역자, 핵심 반역자 3,000명을 그 자리에서 벌을 내렸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사건에 구별되어 쓰임받았습니다. 그죠? 모세는 그 레위인들이 형제를 친 것을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동원하여서 정당성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면 뭡니까? 이 비느하스 사건이나 이 시내산의 율법을 받을 때의 사건에서 레위 지파는 중재자, 중보자,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레위의 언약을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 이 백성에게는 중보자, 중재자가 필요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은 중보자가 오셔야 되겠구나. 중재자가 오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와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볼까요? 자, 말라기서 2장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6절, 7절 보시면, 볼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면서 레위 지파를 따라 오게 될 또 와야 됐을 제사장들의 역할이 입술에 말씀을 물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져서 백성들은 그에게 율법을 구하고 그에게 가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역할이 제사장에게 요구된다. 중보자의 역할. 그 정점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을 대신하여서 예물을 들고 제단 위에 드리는 일이었어요. 결국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백성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반드시 한 중보자가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 제단 위에 드리셔야 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라기 선지자는 인생에는 희망이 없기에 레위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끄집어냈어요. 민수기 25장에. 그리고 그 가운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보자, 중재자가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궁극적인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등장했던 겁니다. 결국 성도는 온전한 제물이시 되시고 그분이 제사장이면서 직접 제물이 되신 온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회복될 수 있고 또 우리를 살리는 예배, 살 길이 되는 그 예배의 중심에는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는 심정이야말로 참 예배의 회복이 될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시편 51편을 또 새벽에 읽었습니다. 지금 레몬트 성경 바이블에 의하면.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무너지고 회복한 뒤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시편 51편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받으신 제사를 상한 심령이라고. 왜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무너진 마음. 그 무너진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오늘 또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큐티도 경건의 훈련도 예배도 율법이 되고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을 거고 한계가 있게 될 것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과도 같이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그렇구나, 내게 오직 주님이 필요하구나는 사실 앞에 다시 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로 충만하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분께 진심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뿐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공동체 예배로 모여주시고 경건의 훈련을 이어가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